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토요일 BOA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북한이 한반도 시각으로 오늘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고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오전 11시 32분경부터 11시 59분경까지 북한이 평안북도 독립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4발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130km, 고도 약 20km, 속도는 약 마하 5로 탐지됐습니다. 한국군은 감시 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독림은 중국 단둥에서 약 20km 거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북한이 동해가 아닌 서해 방향으로 그것도 북중 접경 지역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이례적입니다. 최근 북한은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서 3일에는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전날인 2일에는 남북한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상 북방 한계선 이남 한국 영해 근처로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미국의 B-1B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됐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에 따르면 미 공군 B-1B 랜서 전략 폭격기 두 대는 한반도 시각 오늘 오후 한반도에서 진행 중인 비질런트 스톰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B-1B 랜서는 미국의 F-16 전투기 4대, 한국의 F-35A 전투기 4대와 훈련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4일까지로 예정된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B-1B 랜서가 한반도에 전개된 건 5년 만입니다. 미 공군은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잇따르던 2017년 12월 한반도에서 실시된 미한 연합 공중훈련에 B-1B 랜서를 투입한 바 있습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랜서 폭격기는 북한이 두려워하는 미 공군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로 최대 속도가 마하 1.25에 이르러 괌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이면 도착해 작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B-52, 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 중 하나인 B-1B 랜서는 최대 60톤의 폭탄을 싣고 적진 상공을 비행할 수 있으며 스텔스 기능을 갖춰 10km 밖에서도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습니다. 미국과 일본 외무장관이 북한의 도발에 맞서 더욱 단합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주요 7개국 G7 회의가 열리고 있는 독일 민스터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 전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북한의 일련의 도발적이고 위험한 행동에 함께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행동에 맞서 전적으로 단합한다며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의 도발은 일본과 한국 안보에 대한 우리의 절대적 결의를 강화할 뿐이라며 우리 모두가 적절히 방어하고 일련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사회 의무에 대한 북한의 반복된 위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확실히 하는 데 있어 더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결의도 그렇다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11월 3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것을 포함한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1월 2일에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중 하나가 한국 영해 인근에 떨어졌다며 전례 없이 반발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호주에 대한 6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무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보도자료에서 국무부가 지난 2일 호주의 미국 록히드 마틴사에 슈퍼 허큘리스 수송기 24대 판매를 잠정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수송기에는 미사일 경보 시스템과 열 추적 미사일 대응 체계 등이 장착될 예정입니다. 24대와 관련 장비의 금액은 약 63억 5천만 달러입니다. 호주는 미국의 수송기 구매를 통해 기존 노후 수송기를 대체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판매와 관련해 미 의회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거부권 행사가 없으면 무기 수출 절차가 진행됩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평안북도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온은 지역에 따라 최저 0도에서 최고 16도로 예상됩니다. BOA 뉴스 탐지합니다.
바람을 넣으면 부풀어오르는 주머니, 주머니로 연결된 챈터라는 이름의 구멍 뚫린 파이프가 있는 악기, 스코틀랜드 전통의 퀼트 장식과 깃털 보닛, 또 술이 달린 백파이프가 최근 뉴스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타계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아침마다 이 백파이프 소리에 잠을 깼다고 하고요. 자신의 장례식에 백파이프가 울리도록 하라는 당부가 있어서 여왕의 운구차 이동에도, 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거행된 장례식에서도 여왕의 영원한 안식을 이끄는 마지막 순서는 백파이프 연주였습니다. 결혼 등 축하 행사에서는 흥을 돋우는 악기로 쓰였고요. 전쟁터에서는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또 소식을 전하는 신호용으로도 쓰였던 백파이프입니다. 19세기 들어서는 영국 연방국가로도 전파돼 나라의 중요한 행사에서 빠지지 않는 악기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도 했습니다. 현대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생일을 따라 16세기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시대부터 불렸다는 영국의 전통의 선율을 찾아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의 음악여행 도성민입니다. 오늘 음악여행은 영국 민요 그린슬립스를 주제로 한 작곡가 본 윌리엄스의 환상곡으로 시작합니다. 유진 올만디가 지휘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영국 작곡가 본 윌리엄스의 영국 민요 그린슬립스를 주제로 한 환상곡, 유진 올만디가 지휘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16세기 말, 그러니까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시대부터 애창됐던 민요가 방금 들어본 음악의 주제 선율입니다. 변덕이 심한 아가씨를 좋아했던 한 청년의 시련을 담은 이야기가 담겼다고도 하고요. 16세기 튜터 왕조의 헨리 8세가 좋아했던 여성, 나중에 이 사람은 여왕이 되는데요. 앤 블린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얘기도 전해집니다. 영국 작곡가 랄프 본 윌리엄스가 1920년대 말 무대에 올린 오페라 Sir John in Love에 쓸 목적으로 이 오래된 노래의 선율을 담아서 이 곡을 만들었고요. 요즘도 널리 연주되고 있는 이 환상곡, 오케스트라형 악보로 편곡된 것은 1934년이었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고전음악 클래식의 깊이와 향기에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독일 작곡가 막스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G단조 작품 번호 26-3 피날레가 이어집니다. 아름답고 아주 따뜻한 느낌이 가득한 작품인데요. 힘찬 에너지로 이어지는 피날레 악장입니다. 미국의 바이올리니스트 루이제로 리치, 이탈리아인 지휘자 피에로 감바가 지휘한 런던 교향악단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Thank you.
핀란드 작곡가 장 시벨리우스의 교향시 핀란디아, 독일의 지휘자 클라우드 페테 플로어가 이끈 베를린 교향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교향시 핀란디아는 핀란드 찬가로 불립니다. 이 작품은 1899년에 핀란드의 역사를 다룬 영국의 그 반주음악으로 만들었었는데요. 러시아의 지배를 받던 당시 핀란드 대공국의 그 민족주의 분위기가 담긴 작품으로 러시아 제국이 한때 이 연주를 금했던 음악입니다.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로 시작되는 도입부는 러시아의 압제 아래 고통받는 핀란드 민중을 그렸습니다. 속도가 빨라지는 중간 부분은 저항과 또 희망의 표현이고요. 압제를 딛고 당당하게 일어선 핀란드의 그 희망찬 미래를 묘사하는 선율로 마무리가 되는 흐름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이 클래식 고전음악의 선율 전해드리는 주말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1990년대 말 세상을 아주 들썩이게 했던 화제의 영화입니다. 1912년 영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던 초대형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북대서양에서 빙산과 충돌해서 1500여 명이 사망한 침몰 사고를 소재로 한 영화 타이타닉. 오늘 소개하는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심해에 가라앉은 보물선 타이타닉호를 찾는 탐사선 사람들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선실 안까지 들어가는 무인 탐사선이 찾아낸 금고가 물 밖으로 나오는데요. 모두가 기대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없고 지늘게 묻힌 화첩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 화첩 속에 영롱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 여성의 누드화가 있습니다. TV를 통해 알려진 소식에 어느 백발의 할머니가 탐사선을 찾아옵니다. 할머니의 이름은 로즈 도슨입니다. 영화는 그녀의 목소리를 따라 84년 전 타이타닉호가 영국을 출발하던 그날로 갑니다. 로즈는 몰락한 귀족의 딸이고요. 어머니의 강요로 미국의 부잣집 아들 칼과 약혼을 하고 타이타닉호의 1등식 귀빈으로 오릅니다. 떠돌이 미국 청년 잭 도슨은 부득가에서 도박을 하다가 배표를 따내고 3등실 손님이 되는데요. 바람 쐬러 갑판에 나갔다가 아슬아슬 난간에 발을 올리고 있던 로즈를 만나게 되고 사랑을 강요하는 어머니와 약혼자 칼, 상류층의 허영과 허세에 질려버린 로즈가 자유로운 영혼의 잭의 마음을 열게 됩니다. 3등실 사람들과 질펀한 파티를 즐기고 잭의 도움으로 몸을 던지려 했던 갑판 끝 난간에서 두 팔을 활짝 펴고 대양의 바람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남다른 솜씨의 잭에게 자신의 누드화를 그려달라고 하는데요. 약혼자 칼이 준 다이아몬드 목걸이만 건 채 잭에게 그림을 맡깁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꼬리가 잡힙니다. 잭은 다이아몬드 목걸이 도둑으로 몰려서 지하 보안실에 수갑을 찬 채 갇히는데요. 칠흑같은 밤바다를 항해하던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 배가 가라앉게 됩니다. 로즈는 먼저 탈출할 기회를 박차고 달려나와서 익사 직전에 잭을 구해옵니다. 하지만 약혼자 칼은 잭을 살려줄 마음이 없습니다. 칼은 로즈의 마음이 이미 잭에게 간 것을 알고 총을 겨누는데요. 상황이 급해지자 로즈도 찾지 않고 주위에 울던 아이의 아버지인 척하면서 구명보트에 올라탑니다. 배는 침몰하고 두 동강이 납니다. 선미는 하늘로 치솟았다가 수직으로 바다에 떨어지는데요. 난간을 간신히 붙잡고 마지막 순간을 대비하던 잭과 로즈는 그렇게 바닷속으로 떨어지고 나무 판자 하나를 부여잡고 구조되기를 기다립니다. 구명조끼는 입었지만 바다는 너무나 차갑고 온몸을 얼어붙게 합니다. 잭은 로즈라도 살리기 위해서 정신을 놓지 말 것을 계속 당부하지만 그렇게 아무 소리 없이 물속으로 사라집니다. 할머니 로즈의 이야기에 탐사선 사람들은 경건해집니다. 그리고 탐사대장은 타이타닉은 자기의 승선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다며 아쉬워하는데요. 모두가 잠든 밤, 갑판 위로 올라간 백발의 로즈가 바다에서 구조된 뒤 입고 있었던 약혼자 칼의 외투 주머니에 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떠올리면서 소녀 같은 미소를 지으며 바닷속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깊은 회상에 잠기는 로즈. 눈을 감으니 근사하게 차려입은 그날의 잭이 환하게 로즈를 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타닉호 사람들이 두 사람을 축복하며 박수합니다. 영화 타이타닉은 3시간이 넘는 대작입니다. 할리우드의 거장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요.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케이트 윈슬릿이 잭과 로즈로 연기했습니다. 또 작품상, 감독상을 비롯해서 촬영상, 작곡상, 주제가상 등 11개 부문의 아카데미상 수상으로 대작의 무게가 더해졌습니다. 영화 타이타닉과 함께할 클래식 음악은 배에서 뛰어내리려 했던 로즈를 달래 구해준 보답으로 잭이 1등실 손님들의 저녁 식사에 초대된 장면에 흘렀던 음악입니다. 작곡가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바이올린 연주자이자 자신의 악단을 이끄는 네덜란드 음악가 앙드레 류 악단의 공연 실황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1800년대 프랑스 음악가 샤를 프랑스와 구노의 오페라 파우스트의 아리아 사랑의 밤이었습니다. 루마니의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규, 프랑스의 테너 로베르토 알랑가, 영국인 지휘자 리처드 암스트롱이 이끈 로얄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파우스트는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 젊음을 산 노학자 파우스트 박사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죠. 대문호 괴테의 대표 작품이기도 한데요. 대본가의 각색으로 작곡가 구노가 1859년 파리에서 오페라 작품으로 선보였습니다. 영혼을 팔아서 젊음과 사랑을 얻은 파우스트. 이 아름다운 여인 마르그리트와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머니와 동생은 죽었고 오빠는 전쟁터에 나갔다는 마르그리트를 위로하면서 더욱 가까워지는데요. 이제 밤이 깊었으니 돌아가라는 마르그리트에게 같이 있고 싶다며 사랑을 속삭이는 파우스트. 또 마르그리트도 꽃잎을 하나씩 떼면서 사랑의 점을 쳐보는 장면입니다. 서로 끝까지 사랑하겠다며 맹세를 하고요. 다음 날의 만남을 약속하는 장면에 이 아리아가 흘렀습니다. 사랑의 밤이었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에서 클래식 고전음악의 향기 전해드리는 주말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1900년대 초반에 활동한 이탈리아 음악가입니다. 오토리노 레스피기의 고대 아리아와 춤곡의 제2 모음곡 가운데 네 번째 곡 베르가마스카 이어드립니다. 세 개의 모음곡으로 되어 있고요. 각 네 곡씩 묶여있는 이 레스피기의 고대 아리아와 춤곡은 현악기 류트 연주를 위해서 만든 작품이고요. 16세기에서 17세기에 그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바로크 시대, 르네상스 시대 음악에 심취한 신고전주의 음악의 대표 작품으로 꼽힙니다. 스페인 지휘자 헤수스 로페즈 코보스가 이끈 로잔느 체인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오늘 여행을 마무리하는 곡은 17세기에 활동한 독일 작곡가 요한 파헬베르의 캐논 D장조입니다. 이 돌림 노래처럼 주제 선율을 이어가면서 또 화성을 바꿔가는 서양 고전 음악의 형식을 캐논이라고 하는데요. 바흐의 캐논도 있고 또 오케케엠의 캐논도 있습니다만 대중에게 제일 잘 알려진 캐논은 지금 들어볼 요한 파헬베르의 캐논 D장조가 아닌가 합니다. 미국의 지휘자 에리먼드 레퍼드가 지휘한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